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When the Lord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Lord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Lord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When the Lord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Lord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Lord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When the Lord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Lord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Lord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다니엘서입니다.
13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되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기억하십시오.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되 여러분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는 마음으로 기억하십시오. 모두들 결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부부의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자와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를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려두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온갖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음식에 관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칙은 그것을 지킨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장막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우리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율법 아래에서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 거기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고기는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진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이 겪으신 치욕을 함께 겪도록 합시다. 이곳에는 우리의 영원한 도시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쉬지 말고 드립시다. 그것은 우리의 입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보살펴주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지 하나님께 보고 드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하여 그들이 맡은 일을 짐스럽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맡은 일을 짐스럽게 여기게 되면 여러분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명예롭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곧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계약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편지가 비록 짧은 글이기는 하나 내가 쓴 권고의 말만은 부디 받아들여 주십시오.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가 곧 오면 내가 여러분을 만나러 갈 때에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다니엘서 제10장.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으로 가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은 세 일에 동안 고행하였다. 세 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스무 나흔 날에 나는 큰 강 티그르스 강 두 개와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고 우바스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조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가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위에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스무 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은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네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낳은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네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이가 없다.
At his voice I am hearing, come away, my precious one. Is he calling me? At his voice I am hearing, Come away, my precious one. Is he calling me? Is he calling me? I will rise up, I'll rise up. Then I'll bow down, lay my crown at his precious wounded feet. There's a stirring deep within me.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래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초림과 재림의 의미 차이를 신약성경 세 군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인류가 함께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이전의 사건들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세계에 어디에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였고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25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구원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너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구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고 로마서 9장 24절 26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림전의 사건에 있어서 완악해진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4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시기 이전에 징조로선 세 번째로는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렇게 악한 자의 나타남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이전의 징조로 네 번째로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이죠. 첫 번째는 재림의 시기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그리고 22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의 오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리고 31절이죠. 다시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재림의 모습을 두 번째로 보겠는데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1절이고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도 자신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오십니다.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무엇보다 경계해야 되는 것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영광과 승리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동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에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곧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변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재림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십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깨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특히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게 되는데 13절에 중요점이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복음 증거와 봉사의 일이죠. 14절에서 30절에 달란트의 비유에서 충성됨을 보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12장 42절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역시 계속해야 됩니다. 즉 선행과 구제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보는데 40절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우리는 이 지상에서 보이지 않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적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가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구약 예언을 들어 증명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어느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인지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그의 지파에 대한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규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히브리서 7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후손,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음은 시편 89편 3절과 4절입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의 가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로 그의 탄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실 장소도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다음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지명이 두 곳이 있는데 다윗의 성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수는 보잘것없는 이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리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마태는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그에게 한 말을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처녀라는 단어는 젊은 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번역본에서는 이사야 7장 3절을 젊은 여자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비평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알마에서 나온 것으로 젊은 여자 혹은 처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가 의도했던 것은 이 잉태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특별한 사건이었으므로 젊은 여자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했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전 3세기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셉투아진트, 곧 70인역에서도 히브리어 알마를 처녀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리스어 처녀로 번역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보다 앞서가서 그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세례 요한의 생애와 그의 사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옷차림이나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한 사역들이 엘리야를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예언은 아마도 이사야 53장일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자 빌립이 함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길에서 가르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나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예언과 실제로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자기 땅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사야에서는 그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예언처럼 예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자신의 생명을 위한 변호나 보복에 대한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62절과 63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2절에 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나옵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 생애 마지막 며칠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며칠 전 이같이 외치는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에 다음과 같은 예언이 나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배를 살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손과 발이 못 박혔으며 그 십자가 밑에서는 병정들이 그의 겉옷을 가져가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은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세한 기록을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에 남겼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무덤 속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음부를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죽은 자의 처소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어 게헨나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헨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음부 곧 죽은 자의 처소에 그대로 있지 않고 그의 시체도 무덤에서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을 담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이 예언의 성취를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이 예언을 인용해 예수의 부활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언들과 그 예언의 성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신약은 구약에 대한 지식 없이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순종해야 되고 그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